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상반된 두 의견을 가지고 서로 대립을 이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의 두 학자 맹자와 순자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잘 이끌어주기만 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순자는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누구 주장이 맞습니까? 누구 주장이 맞아요? 인간은 맹자의 주장이 맞습니까?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이 순자의 주장이 맞습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읽어보고 있는데 결국은 결론은 하나지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다. 오늘 점심에 어떤 교인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 밥을 다 사시겠다고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에 처음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부인이 하도 이렇게 부부간에 부부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도 졸라가지고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따라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며 가며 그렇게 재미없는 내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다니나 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해줬대요. 예. 뭐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다 죄인이란 얘기밖에 안 하고, 예, 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가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참 재미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요일마다 오시면 늘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린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린 죄인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십니까? 제가 좋은 얘기 안 하는데, 예, 여러분들 축복받는다, 잘 된다, 사업 형통하다, 뭐 이런 흔해 빠진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데, 예, 우린 죄인이다라는 얘기 하나밖에 얘기하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참 귀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한 적당히 한 30%만 죄인이 아니고 한 40%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100% 완전히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죄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에게서는 희망의 근거를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을 보고 성경이 내린 진단이 뭐냐, 그 진단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말씀이 들려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 주장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은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거에 있지 않아요. 은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교만해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한 30%만, 한 40%만 죄인이라면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죄인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100%가 다 죄인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찾아보면 좀 나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좀 찾아보면 개 중에 그래도 조금 의로운 사람 있지 않겠느냐. 또 이방인들이야 모르지만 그렇다 쳐도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겠느냐 말할 수 있겠지요. 또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한번 걸어봅시다. 그들은 택한 백성이고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철저히 교훈받고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그들은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의 근거,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여지까지도 다 싸잡아서 죄인이라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3장까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가난하다 말하지요. 건강을 잃은 사람을 환자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무식하다 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나 로마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예리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아,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아, 구원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적당히 사람들 가운데 개 중에 의로운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죄인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의인도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복음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 아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잠시 볼게요. 19절 말씀에 함께 한 목소리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여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 뭐라고요?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용이에요. 이 율법이 누구에게 말한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늘 아래 살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율법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이 1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닫아놓겠다 이게 9절 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소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떤 하나의 권세, 하나의 힘으로 본 거예요. 죄를요. 예.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볼 때 죄가 어떤 권세, 어떤 힘으로 본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바울은 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 끌고 다닌다고 말해요. 막 끌고 다녀요. 마치 사슬에 매여 끌려 다니는 노예처럼 죄에 끌려 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얘기해요. 죄가 어떤 힘, 어떤 권세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무언가에 모르지만 그거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인생,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이래서 안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전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저 끌려다니는 인생,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뭘 끌고 다녀요? 뭐를 우리를 끌고?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죄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꼴 좋다. 이제 한번 혼 좀 제대로 한번 놔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런 쫀쫀한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의롭게 살더니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고발을 하고 어떤 당해봐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이 죄의 권세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의지, 고상한 도덕, 강철 같은 율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죄의 권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모든 죄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막강해도, 아무리 그것이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그것이 힘이 있어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지식적인 체계를 만들기도 하고 그거에 근거를 삼아서 해결점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되지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최종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율법이었어요. 율법만 붙들고 살면, 율법만 지키고 살면, 율법만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살면 문제 없을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서로 비교하는 거였어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죄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 첫 번째예요. 죄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도 역시 구원받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의로우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적게 지었으니까, 나쁜 짓을 적게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적 괜찮은 삶, 누구보다 조금 나은 삶, 그래서 구원받느냐? 그래서 천국 가느냐? 아니죠. 아니죠. 사람들 중에 20%는 구원받고 80%는 지옥에 간다. 어떤 퍼센테이지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써서라든지 20% 안에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끄집어 내서라도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교적 나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해결책, 참 헛된 해결책인데요. 그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공로사상입니다. 공로사상. 우리 본성 중에는 공로 사상이 본능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40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한 60 정도의 공로를 쌓은다면 거의 한 20 정도는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뭐 이런 생각이요. 내가 좀 나쁜 짓을 조금 했으니까 조금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좀 다른 사람을 좀 도우면서 좀 살면, 좀 공로를 좀 쌓으면, 어느 정도 공로를 인정할 만큼 쌓아놓으면 그것이 상쇄돼서 어느 정도 남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해결책이었어요. 죄는 어떤 공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는 어떤 공로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고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수천 년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 물론 율법 역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율법이 거꾸로 우리를 더 큰 죄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앞에서 변명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죄가 드러난 거예요. 더욱더 죄가 확연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더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로 사상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남을 더 정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를 더 느끼냐면 죄의 의식을 더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아,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주신 새로운 구원의 길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길은 뭐냐.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판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의롭게 선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죠. 즉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석상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재판석에서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가인 크람필드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의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가진 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전환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눈앞에 푸른 초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의 강이 도르도이 흘려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대요. 그 새로운 구원의 길이 뭘까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죠. 사실 이 위대한 선언으로 구약 시대가 종결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옛 언약이 폐해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행함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의 시대가 이제 떠나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 선언은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23절에 말씀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 이 단어에서는 쉽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원어를 보면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이르지 못하더니, 현재 동사로.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적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을 잃어버렸고 모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새로 열린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죄인인 인간의 그 생명을 완전히 맞바꿔버린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 하나는 속량, 하나는 화목제물. 이 두 가지 단어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성경 이 설교 말씀은 다 이해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속량하는 은혜가 들어있어요. 속량하는 은혜.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노예시장에서 통용되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속량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속량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대신 치러주셔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때문에 주님이 저기서 죽었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 저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느껴져야 돼.